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비하인드 짤 선사입니다. 새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보통 구독 좋아요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구독은 왜 그래요? 순서를 바꿨어요?
구독하지 말라고.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독보다는 좋아요가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출장 가셨다.
자, 아버지 나가셨으니까 오늘부터 마음껏 싸워.
네, 저 일정 짠 사람들 진짜 혼나야 됩니다. 진짜. 7박 11일이 뭡니까, 저
지금 공사
잠 좀 잡시다. 잠 좀. 사람이 잠을 좀 자야 될까?
감사해요. 제가 슈퍼짓을 아닌 거 드려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비행기에서 4박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힘들지. 그렇죠.
힘들죠.
물론 대통령은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도 힘들고 사실 일정이 이렇게 되면 비행기에서 자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따가 여론조사 얘기하겠지만 외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외교가 요즘에 빈번하고 많기도 하지만 외교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는 제일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뒤집혔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원래 내가 알고 있기에 대토론회인데 예약 시간이 100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3시간 20분.
30분. 네.
대통령이 100분 한다 그랬으면 참모들이 300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는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취임하고 나서부터. 제일 어렵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그립감, 그 다음에 국정 드라이브에 말 안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끝나고 다 이제 뛰쳐나오는 상황. 자, 이 답은 볼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 원 상향이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답니다. 좀 더 뒤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기 시행한대요. 3천만 원도 적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죠.
많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좀 반발이 더 심하니까 이걸 좀 땡겼는데 땡기는 것보다 더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네, 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모두가 피해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단일 종목에 들어가 있는 저 종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10%대 20%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60%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 그렇게 영향이 큰데 저걸 가지고 두 배 레버리지를 돌려버리면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봤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장으로 미국 주식장으로 간 게 200조라고 그랬죠. 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도 미국이 하고 있는 레버리지를 한국도 했는데 미국은 3배까지 주고 한국은 두 배까지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때 선대인 소장이 일찍이 그걸 지적을 좀 해줬었던 부분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엉망진창 돼버려가지고 요즘에 주식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도 당연히 레버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상품들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봤자 5%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다음만 볼게요. 어제 나온 거예요. OECD 주요국 기대 수명과 자살률.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태어난 애가 나중에 몇 살까지 예, 살 수 있지 예. 하는 평균치. 그게 이제 83.7세. 근데 문제는 옆에 자살률은 세계 압도적 1위예요. 한국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살률이 저렇게 높으면은 사실은 평균 수명을 냈을 때 많이 그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렇죠. 83세보다 이전에 네. 끝낼 네.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나이를 평균치 내는 게 평균 수명이고 그 또 하나 있죠. 지금 뭐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건강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건강 수명이 73세라면 기대 수명이 84세이잖아요. 그러면 11년 동안은 골골을 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11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73세. 네.
아,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의 자살 나이가 자살률이 24.8명이잖아요. 10만 명당. 근데 2위 리투아니아가 18명이면 그 차이가 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률 통계를 그러니까 10만 명당 숫자로 환산하니까 사실 우리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연간 통계 합산을 하잖아요. 그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1000명 단위를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살기 힘들긴 맞아요. 치안이나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어, 사회 내에서 경쟁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다릅니다.
맞죠. 이제 이게 사실은 양극화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높아서 높은 거거든요. 양극화 단면인 거죠. 옛날 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뭐 못 살아도 모시고 살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 동네에서 폐지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정 과제로 삼아가지고 자살률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자살을 하는 심각한 계층이 양극단에 있는데 10대하고 70대.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자살률이 엄청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통계 자체만 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70대 이상에서 자살률이 높은 요즘 그 가장 많이 그 드러나는 통계 케이스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고 해서 자기 주변 정리를 하고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보도입니다. 식약처가 전국 하수에서 31종의 마약 잔류를 확인했다. 난 저거 깜짝 놀랐어. 네. 마약을 먹고 이제 뭐 배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수를 떠서 봤더니 마약 성분이 검출된.
네, 대만은 그렇다 쳐도 필로폰이 저렇게 많이 그렇죠. 나왔다는 건 좀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네. 필로폰은 거의 이제 끝 단계고 한번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저런 뉴스는 미국에서나 나오던
뉴스. 그러니까. 네. 무섭네요.
따라할 거 따라해야지.
올공에서도 나왔잖아요, 지금. 네, 공투가. 네.
그건 마약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죠. 네. 어, 명반일 수도 있다.
몰아가고 싶네요. 봉숭아물 드리려고.
아니, 거기에 쥐새끼 많이 나와가지고.
명반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렇게.
담아다녀.
다른 걸 떠나서 도박과 마약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끝이에요, 인생 끝. 마약은 내가 봤을 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마약 한 번 했던 사람은 끊는 것 자체가
돌아오기 힘들어요.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
사실 이제 뇌 구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은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일본이 지금 유럽에 이어서 40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려간 사람만 만 명.
근데 일본하고 유럽은 다른 게 일본은 진짜 습한데 네. 그나마 유럽은 습하진 않거든요 네. 여름에.
일본은 에어컨은 있어요.
일본 가는 게 일본이 더 힘들기는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이런 표현 있지. 싼 맛에 가는 일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싼 맛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뭔가 이제 한국보다 햇살이 더 뜨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더 뜨거운 것 같아.
섬나라. 네.
와 근데 지금
아직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어요.
일본. 아니, 나는 여행 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힘들게 왜 돌아다녀? 아니, 그냥 내가 편하고 익숙한 데 있지. 아니,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도 화장실 불편하지. 뭘 꺼내가지고 막 뭐 해야 되고, 또 짐 싸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취향인 걸 인정해. 네, 네.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안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니, 푸나님은 젊었을 때 많이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배낭여행. 자기 다 다녀놓고.
아니, 그러니까. 가봤으니까 내가 말리는 거야.
가봤자 소용없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여행 가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소득 맞고 450만 원 인출됐는데 이 실수 하나에 보상 불가. 저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있던 그 사인? 카드 도둑 범이 사인이 아니고
네. 비밀번호.
연차를 찾을 때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를 노출시켜서 생기는 손해는 카드사에서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인출할 때 비밀번호가 정확했기 때문에 네. 카드사로서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이거죠.
비밀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보고 누굴 때 본 거지.
뒤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런 도둑놈이 없으니까 네. 남이 보든 말든 그냥 누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나라는 카드 쓸 때 비밀번호 안 누르잖아요. 결제할 때. 근데 외국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드를 훔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그냥 써도 사실 몰라. 신고할 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쓰다가 외국 나가서 쓰려고 하는데 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안타깝네.
참.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비밀번호 누를 때는 카드뿐만 아니라 집에 도어락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리고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 자, 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요. 지금 의회 외교 폄하한 주진우의 발끈한 의원식 계엄 해제 정당성 훼손하려는 것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의장이 2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 해외 순방한 비용이 80억이었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요 어제 나온 표현 중에 우원식 전 국회의장 당시 정무수석께서 한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여의도 레카.
아, 정말 어쩌다 주진우 이렇게 됐네요. 아니,
근데
네.
주진우가 너무 좀 짜쳤어요. 그러니까 국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게 뭔가 엄청나게 숨겨진 비밀인 네.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대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네. 보통 의장 외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가사열
제 시작은 뭐였냐면은 그렇죠. 왜 사모가 같이 따라가 요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의장 외교의 기본 중에 하나가 이 부인과 같이 가는 거고요. 저게 2년 동안 80억인데 윤석열이는 외교 순방 한만 할 때 50억이었다는 이야기가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한테도 외교관 네. 여권이 나온대요.
맞습니다. 네.
그게 법에 정해져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국회의장 와이프도 역할을 주면 되잖아요.
역할이 있대요.
역할이 있답니다.
아, 네. 있어요.
네. 역할이 있대요. 배우자 간의 네. 또 교류 시간도
그럼 뭐가
있고.
문제야?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는요. 그 의회 외교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네.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진우는 왜 82억 해외 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이라고. 아. 이걸로 이제 여의도 레카식으로 이걸 프레임화 시켰는데 그러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14회 나누기 82. 한번 가면 얼마나 가냐.
6, 7억 된다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장하고 사모만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의장 외교는 네. 국회의원들을 엄청 따라가요.
의원단 수행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네, 거기다 네. 원식 의장 설명으로는 그 사모님이 잘한답니다. 가면은 엄청 잘한대요. 네, 다들 내가 못하는 거를 와이프가 다 해준다고.
의장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역할이 많으시죠. 잘하셔가지고.
네. 부럽네요. 제 남편도 국회의장이었어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자, 여의도 레카. 이런 식으로 뭔가 의혹 제기한 게 불과 며칠 전에 김혜경 여사.
맞아요.
그 화살, 손떨기. 이질을 했잖아요. 여의도 레카 맞습니다. 다음만 보겠습니다. 그 청주 시의원이었던 최영중이가 네. 임기 16일치 월급을 받아갔다고.
야, 저 새끼는 진짜 알면 할수록 너무 심각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방송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곤란할 만큼 너무 심각하더라. 진짜.
그다음에 선거 비용도 보전받았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짓들을 영화로 재현하기도 불가능해요.
와.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영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저 죄질에 비해서 언론 보도가 너무 적어요.
맞습니다.
자, 그 박득수님. 푸나님 잣대도 적당히 하세요. 이재명 언병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 그만하시게. 이거 언병이 뭐예요? 그거 여쭤보려고. 언병이 지금 오타 같으신데 답변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성관계 영상 보여줄게. 아동 성매매 최영중 추가 범행 정황.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피해 아동한테 영상을 보여줬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도 데려와라.
그러니까 최초에 접촉했을 때가 12세 넘었을 때, 네. 그러니까 13세가 안 된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거지.
이렇게 되면 다른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들킨 거예요. 그 아동의 핸드폰에서 영상이 발견되는 바람에. 부모가 이거 신고하는 상황이 네. 됐던 거거든요.
와. 근데 저걸 검찰에서 통신영장을 네. 기각했다는.
기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제가 수사받을 때도 통신영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통화 내역을 알고 있더라고.
그냥 따는 거 아니야?
그냥 따는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 알리고 따는 건 아니고요. 네.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사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네. 압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후인가
맞습니다.
날아오죠.
그 이후에 날라왔지 이런.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그게 발부되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신영장을 통해가지고 누구랑 통화를 했고 해서 특정이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민감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검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해 네, 주세요. 네, 네, 네. 토론할 시간 아니고. 네. 이따만 봐봐요. 그 장모 살인했던 조재복이 있죠. 재판을 하는데 검찰이 그 변사 기록을 확인했더니 4살 때 2살짜리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촉법도 개촉법이었던 거지. 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또 살인으로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4살이 2살을 때려 죽여?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요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4살 때가 기억이 나겠어요? 검찰이 그걸 가져온 거야. 이 동생의 변사 사건을 보니까 그 자료에 4살짜리 조재복이가 여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가족이 지금 조재복이나 여기 와이프나 장모나 셋 다 지적장애인이더라고요. 네. 그 문제가 그래서 더 있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야, 아무튼 그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갖 사건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비정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 이거는요, 지금 이 다음 거 보여드리는 거는 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신선시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분의 반박이신데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여성분이 사진 찍은 게 있고 저 사진을 자세히 가보면은 손까지 꼭 잡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신천지로 의심된다는 정청래 당시 전 의원이 갔던 행사를 주최했던 그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 이걸요? 대한민국 노벨재단 총재를 맡고 있는 한국근위회장은 지난해 5월 대선이 한창일 때 마포 거구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아래와 같은 사진 한 컷을 찍어 한국근위회 사무실에 걸렸다. 김민석 후보는 이 당시에도 신천지 교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개입한 의혹이 있는지에 답을 해야 한다. 한국근위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단체와도 교류하며 나라와 무궁화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100년 역사를 지닌 애국단체다. 이 단체는 신천지 교회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바 최근 악의적 허위 보도에 기반한 음해와 허위 보도들에 기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 의혹설은 중대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예, 저 글이 제가 새날 재밌는 짤방에다가 이분 페이스북으로 링크까지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저... 근후에는 신천지와 무관한 단체고 무궁화 사랑 이런 건데 이게 재밌는 게요. 노벨 길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걸 기념했던 거거든요. 그 연남동에 있는 그 경의선 숲길 쭉 가다 보면은 동교동 사저가 바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그 저 행사에 지금 정청래 당시 전 의원이 행사에 간 것을 이거하고 지금 저거 호남일보 TV
네.
강연하고 지금 이곳에 신천지 연관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워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도한 네거티브로 가면서 정청래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죠? 한 100개 중에 어떤 사건들 중에 한 3개만 가져와서 봐라 신천지랑 연관이 있잖아. 신천지 통일교 특검문회 그 당시 민주당이 안에서 내용 들어가 보면 또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저 말은 지금 저분이 들고 있는 게 무궁화라는 거고 이분은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신천지랑 무관한 단체다라고 지금 아까 그 SNS 쓴 거거든요.
한국근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뭐 전 대표든 간에 사진 찍히고 행사 가고 이러는 걸로 뭔가 이렇게 뭐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하는 건 좀
그렇죠.
상당한 무리가 있다.
네, 무리가 있죠. 모든 정치인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고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네거티브를 계속 지속되면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에요. 이따가 분석 드리고. 이따만 볼게요. 지금, 그,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의원, 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근데, 야, 최민희 의원은 확실히, 그, 뭔가.
백폭.
저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와, 살벌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희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장소에 뉴시스 기자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은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이현주 의원과 모 국무위원의 그 텔레그램 대화인데, 뉴시스 기자 여기 계시면 이 게 상대방이 누군지 밝혀라. 이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기자에게 묻습니다.
안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상대방이 누군지 안 밝히고 지금 뭔가 쥐고 있는 느낌. 네. 밝혀라 이런 얘기 했던 거고.
이건 사실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저게 뭔가 서로 거래가 있었지 않고서는 사실 저렇게 어렵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찍힌 사진인데요. 이거 가지고 소위 이 뉴박 세력들이 조리돌림했던
왜요?
사진이에요.
왜요?
최민희 의원이 김민석 후보하고 성형일 후보 뒤에서 거의 무표정한 표정으로 찍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 반대쪽에 있는 지금 갈라치기 세력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
니들 다 각오해? 아,
그러면 겁을 내야지. 귀신인 줄 알았으면.
왜 무서워할까? 죄를 지었나?
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민희 의원은 굉장히 오래된 새날 출연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이 안으로 굳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 그 사적인 거지만 김민석 전 총리도 새날 방송 오래 했습니다. 수년 동안 했다고. 그나마 송영길 후보는 지금 뭐 정규 방송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문국 표현대로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전당대회 사실은 이쯤 되면 약간 추대 분위기로 가야 되는 그래야 이 분란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와 근데 어째 오늘 그 최민희 의원의 그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은 와 무섭더라.
무섭다. 언니 잘할게요.
자, 다음만 볼게요. 쿠팡은 정말 첫 죽여야 됩니다. 폭발위험 로봇 수백 대 소방은 몰랐다. 쿠팡 화재 보고서 입수. 전기차 20대 분량의 로봇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불 붙어갖고 폭발해버리면은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 화재 초기에 바로 쿠팡에서 소방 측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알리지 않고 거의 한 이틀 정도가 지났던 거죠.
전체적 난국이 네. 쿠팡은 진짜 너무 민폐 기업입니다. 진짜 아직까지 그 이후에 사태 이후에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굳건하게.
나는 그 쿠팡하고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푸나님한테 걸릴까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일본 여행까지. 세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봐봐요. 전 대원 탈출하라. 대참사 직전까지 갔던 그 방화지.
아,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소방대원들은 이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전기차 20대 분량.
근데 만약에 진짜 소방대원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진짜 국민적 감정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다행히 한 분도 이런 사고가 없어서. 근데 고립 직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서웠어요.
다음만 볼게요. 투표지 합수번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자 수 전산 조작 포착. 사실은 선관위가 지금까지는 전산 조작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있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국민의힘 쪽이 봐라 부정선거 맞지 이렇게 맥락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신상철님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미분류표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저게 투표자 수 전전 조작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럼 뭐는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뉴스에서 제일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는 그 업무 시스템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각 지역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입력하면은 그 후로는 자동이잖아요. 인간이 기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전체 그 총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 대충 입력하자라는 그 직원들 사이에 그 대화가 나왔잖아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어떤 경우는 한 시간에 한 표 올라갔대. 이게 무슨
진짜 어이가
이 새끼들은 아예 해체시켜가지고요. 관련자도 처벌하고
맞아요.
다시 조직 하나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본보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상철님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많이는 보시지 않는데 데이터로만 얘기해요. 전수조사 데이터 이런 거.
근데 보신 분들은 진짜 큰 충격
먹죠.
네.
다만 볼게요. 권성동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이 철수했다는.
야.
17년 정치 여정 막 내려.
강원랜드 사태 때도 살아남았잖아요. 사실상 끈 질겼죠. 근데 네, 저게 바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더러운 말로가 아닌가.
모르죠. 사무실은 철수했지만은 그 강릉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그렇죠, 카르텔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두고 봐야죠.
우리 이번에 강릉시장
우리도
탈환했죠. 올여름 강릉으로.
홍준표 SNS.
자, 명태균은 원래 허풍이 심하고 자아망상도 심한 사람이다. 자신이 윤 정권 출범의 최고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고위층과 통화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과시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가 명태균의 진술의 진위를 가려 10개 중 보강 증거가 있는 5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의식한 신중한 판결로 보여진다. 통상 진실성 없는 사람의 진술은 통째로 배척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취사 선택한 판결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전략은 수정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명태균 관련 김건희 사건이 전원 재판부로 넘어간 것도 명태균 부부는 유죄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네, 이제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난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홍준표가 명태균과 있었던 이포도 기억들 하시죠? 민주당 같은 장소 명태균 사회 홍준표 축사 사진 공개.
그러니까 저도 저게 생각이 났는데 그 SNS 글을 보면서 딱 영화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빠의 쫄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글을 뭐 그러니까. 하라고 굳이.
무려 2014년이니까 12년 전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 명태균 사회. 예.
창원 풀만 호텔.
예. 명태균 측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오세훈 내란 저승사자 이진과 같은 판사 만나 국립호텔 유숙하게. 방송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걸 다시 한번 어려운 짓을 읽어드릴게요. 오세훈 내란 저승사자 푸나 같은 판사 만나 국립호텔 유숙하게 이렇게.
뭔가 관상은 비슷하네요.
그래서 국립호텔은 저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인가요?
네.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진관 만나라는 아니고요. 이진관은 지금 1심 판사잖아요.
네, 네.
고등법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2심 판사에서 그 이진관 같은 판사를 만나면 바로 구속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다음. 트럼프는 개판이죠. 캐나다에서 산불 넘어온다고 관세. 이번에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민간 원자력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서명을 해갖고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원자력 농축을 하게 되면 그게 핵무기거든요. 그 사우디는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국가 아닙니까? 이란은 핵 개발했다고 지금 이란은 북한보다 늦어요. 지금 속도가 무슨 뭐 탄도미사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핵탄두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명분 삼아갖고 때리고 있는데 사우디한테는 핵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대판입니다.
어차피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니까 뭐 나의 적의 적은 나한테 친구라는 그런 논리겠죠.
아무튼 난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여서 요즘에는 트럼프가 무슨 뭐 이란을 폭격하겠다 아무리 해도 뉴스를 안 올려요.
근데 사우디에 어떤 권한을 주더라도 사우디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외노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우디 국적을 가진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내국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 지식을 가진 굉장히 풍부한 고등 그 어떤 그 인력풀이 필요한데 사우디는 다 왕족이잖아. 시키는 사람만 있지.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 외노자구나.
아, 근데 이거 이제 이 달리 이야기해보면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이지 않아요? 북한은 권한의 행군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해버리잖아. 트럼프도 인정했잖아. 핵보유국으로.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진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면 핵보유국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
무슨 이게 위험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정동영 장관이 북한 핵 동결을 논의하시죠. 그러니까 핵 폐기하란 말은 못하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랑 비슷한 거예요. 상대 존재를 인정해야 돼.
사실 인정까지는 좋은데 우수하다까지 가면 위험하다 이거지.
그거 맞잖아.
우수한 거 맞죠. 한민족이 우수하다. 한민족이.
아 그렇습니까? 자, 우수한 민족 중에서도 안 우수한 애들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죽은 줄 알았다. 쓰러진 뒤 돌아온 민경욱 직접.
얼마나 우수합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수함의 끝판왕.
그러네. 살아 돌아왔네.
아프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저번에 그 강연회에다가 쓰러졌는데 이 사람 현재 직함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
뭔가 우리 보라맛이 웃음소리 같다. 가가호.
하하호호도 아니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
당대표네요.
아, 당대표요. 그 민경욱이가 언제부터 이제 부정선거론에 맛이 들려갖고 지금 결국에는 사 KBS 9시 뉴스 앵커였으면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황교안처럼 되는 거죠. 국무총리 지냈던 사람도
이거 네. 시청자들 너무,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은 해라. 감동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아슬아슬한 게 이런 거를 뉴스로 전해드리면은 아깝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지 마. 난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거를 막 그런 그구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자연 감소니까 괜찮습니다.
민경욱 씨, 싸우더라도 건강해지셔야죠.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 헌재가 어제요. 교수 등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위원이라고 판결했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노조 만드는 거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던 거고 대학 교수들은 노조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네.
저걸 올려드렸더니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들은요 무슨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미 합법화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분위기는 아직 합법화 된 것처럼.
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네.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건데 그걸 정치적 중립이라는 권리로 준 건데 예. 정치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네, 네. 권리로 그 의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은 어쨌든 고기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밥 먹으러 가면은 고기 안 먹을 때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기 먹을 때만 오는 사람을 우리가 고기복이 있다 이렇게. 자 어제 고기복이 실감이 올라가지고 고기복.
저게 뭐예요?
저 어저께 저 저녁 시간 때 고기복이 실감이 올라와서 저게 누구냐고 네, 물어본 거죠. 네. 지금 경기대 네. 신임 총장 취임하는 아. 만에 직위해제는 사람이.
아. 왜 직위해제 됐냐? 성추행 재판으로.
취임과 네, 동시에.
이게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대 학부 교수 시절에 학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대 총장에 지원을 해요. 근데 재단에서도 이 사건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총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직원들이 이 사람 출근하는데 막 서가지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통로를 우회해가지고 총장실에 들어가고 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추천한 사람이 검사 출신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검사가 다 봐주고 그 뭐 압수수색 같은 거 영장에도 직업란에 그냥 학생 뭐 이런 네. 식으로 선생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다 봐주면은 네. 검찰이 해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선생, 교수 이렇게 그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제자를 성추행합니까? 물론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과도하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서 그런 짓을 해요. 그 교수들 그 자기 딸 같은 여학생들 옆에 앉혀갖고 술 마시고 싶어요? 왜 그래?
사랑이 죄는 아니니까.
야 이씨! 이거...
아니 진짜
지금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이 옆에과 99학번하고 결혼했다고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크롱처럼 자기 친구 엄마랑 결혼하는 것이 결혼까지 가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결혼까지 가야지.
제일 중요한 건 상호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부끄럽다는 이야기야. 왜 그 딸을 키워본 아빠들은 알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라잖아요. 그럼 그게 마음속으로 되게 막 아끼고 안타깝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여자로 본다는 거잖아. 미친 새끼들 진짜. 사실이라면. 시발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토마호크님. 기대수명, 건강수명, 평균수명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언제 할 거임. 공약 좀 지켜주세요.
아, 진짜 이거 중요해요.
좀, 네. 잼프. 돈 안 되는 검찰 개혁도 1년 넘게 질질 끌어오다가 오늘 겨우 당론으로 채택, 돈 들어가는 이 공약 이행할 생각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언급 일도 없으니.
하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아마 복지부 장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 하나 만들어갖고 시행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광고 두 개만 할게요.
자, 광고 들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날마켓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위프슬림 탈취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시즌, 가족과 함께 떠날 생각에 소중한 내 차를 열심히 광내고 내부 청소를 하지만 차량 속 묵은 내가 잡히지 않는다면 차량과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근본 위프슬림으로 쾌적하게 바꿔보세요. 더 업그레이드 된 위프의 탈취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툭 놓기만 하면 화장실 하수구 냄새, 옷장 묵은 내, 신발장 꼬락내는 기본, 귀한 중고차 냄새, 독한 세차, 아무리 청소해도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까지 단 7분 만에 99% 삭제합니다. 반려동물과 아토피 안정성까지 인증받은 국내 최초 친환경 탈취제 위프는 자연유래 성분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더해 차량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기관지가 예민한 비염 환자, 우리 아이, 반려동물까지 모두 안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 판매 150만 돌파 기념 구독자 한정 스페셜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근본 차량용 탈취제 위프슬림 4개 세트 구매하시면 최대 39% 추가 할인 혜택과 함께 슬림 한 개를 하나 더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단 한 장으로 샤워하듯 피부를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신제품 위프 쿨링 바디 티슈도 함께 드립니다. 3만 원이 넘는 엄청난 혜택으로 7월 26일까지 딱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주문하면 여름 휴가철에 딱 맞춰서 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새날마켓에서 위프 슬림을 찾아주세요.
제가 봤을 땐 이 회사는 혁신기업이라고 느껴져요. 진짜 냄새 없어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탈취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여기서 나오는 샴푸예요. 샴푸. 노인네. 호르몬 냄새. 싹 없어져요.
아, 여기 샴푸도 나와요.
샴푸도 나와요.
맞아요. 위프 시리즈가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올리브영 판매 1위를 했겠습니까? 1위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재구매가 많아서 1위가 되는 거예요. 새날마켓에서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용궁 칼국수에 밀가루 제로, 장단콩, 들기름 막국수, 비빔 막국수입니다. 줄 서서 먹는 유명 맛집 파주 강희정 면과 용궁 칼국수 매장에서 드시는 걸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막국수 밀키트가 새날마켓에 들어왔습니다. 밀가루, 글루텐 전분 없이 장단콩, 보리, 현미, 귀리, 상황버섯을 담아 만든 장단콩 생면과 밀키트 소개해드립니다. 재면소에 직접 뽑은 생면이라 맛과 풍미는 물론 재면 특허 기술로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좋습니다. 깔끔하고 고소한 들기름 막국수와 입맛 돋는 매콤달콤 비빔 막국수 밀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부터 꼼꼼하게 지금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건강한 면 요리를 즐겨보세요.
먹어본 소감. 제가 그 나이를 먹으면서 메밀면이 좋았더라고요.
쫄깃.
근데 그게 들기름 막국수 저거는 진짜 예술이지. 진리지. 근데 이 매운맛도 있어요. 요거 진짜 드셔봐요. 진짜 맛있어. 1533-3430. 전화하시거나 새날마켓 앱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국수는 그 주문 뭐 배달 앱보다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가성비도 좋지만 이게 더 맛이 더 나요. 국수는
면이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 네. 밀가루가.
네.
드셔보세요. 지금 혈당 낮춰야 되는 토마호크님, 제이님 다. 멀솔트님, 경기대 졸업생입니다. 이 사회에 문제 많았습니다. 원래 사학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선시일가 유명했습니다. 총장실 점거했던 때가 그립네요 하셨고요.
김건희도 경기대 졸업생이죠.
국민대는 석사고.
네.
숙명여대는
경기대 회화학과.
네. 어거스트님 감사합니다.
어거스트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촉,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 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왜 당론 추인했다는 소식을 보고도 마음이 안 놓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2025년 8월에 나왔어야 될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다 당론인 줄 알고, 알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당론 추인이야.
또 모르지, 또 이렇게 법사위 딱 열렸는데, 그때 그 당론 추인할 때 나는 손 안 들었다. 이러면 또 곤란해지잖아.
그래도, 이럴 때 쓰는 사사선거가 있죠. 만시지탄. 어쨌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이런 격언도 있어요. 요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전체 국민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지층.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 보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시민이라고 봐야지. 그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요걸 만약에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통과시키는 거고,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한병도 의원의 캐릭터를 보면, 한병도 원내대표 캐릭터를 보면, 청와대랑 상관없이 내가 막 질러야지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남겨라 말하라가 아니라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말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빨리 가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어떤 결론을 내리든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청와대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뜻이 완벽하게 반영된 의원총회 결과물이고, 눈치 없이 이제 중간에 막 나서갖고 여러 가지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알려준 거야. 야, 이거 청와대 뜻이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고,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 실명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누가 네. 그랬는지.
오늘 오전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의원총회 전에.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지켜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그렇죠. 급박하게.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문제 큰 게 공수처법 자체, 공수처법에서 일단은 그 수사권 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없어요. 공소청에는 지금. 그렇다면 그때 논의될 때도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목소리를 안 낸 거잖아요. 그 당시에 공소청법의 수사권한을, 검찰의 수사권한을 모두 다 제외시켰잖아요. 그때. 지금 형소법은 이제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 절차에 관련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보안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거는, 그럼 공소청에서 수사권을 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아니, 오늘 이 민주당 의총이 있다고 잡혀져 있으면 오늘 정도에 이제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할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을 텐데, 네. 전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뭔가 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냥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 이거 그냥 총장일까? 아니면 로비 결과물일까?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걸까?
세타.
아,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없어. 이 논란은 언론들이 이상하게 섞어버렸는데, 검찰한테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 자체는 검찰한테 뺏는 거야. 지금 분산이 돼 있어요. 네. 공수처한테도 일부 수사권이 가 있고 경찰한테도 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수사권은 지금 98%가 경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특수부 수사 같은 걸 했던 그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 뺏은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주체들이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문제가 뭘 것인, 뭘 어떻게 폐해를 막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뜬금없이 보안수사권 남겨야 돼. 물론 장윤기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는 이미 이제 청와대 뜻이 있고 그래서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뭐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만, 야 이거 폐지시켜 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일부는 나와서 막아 이렇게 오더를 내리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건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 이익을 뺏기는 사람들의 오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정부 입법의 의심이 상당히 가져요. 네. 검찰 입장을 지금
맞아요.
마지막 검찰이 지금 숨줄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 11명?
뭐 의심만 간다는
말씀. 최근에 그 김남희 네. 의원이 발의했다는 그 전권 송치
네.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지킬 수 없다면 네. 전권 송치를 빌미로 우리 수사관들 필요하다. 전권 송치를 받을 수백만 건이 넘어오면 그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수사관 뺏기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그 발버둥이죠.
이게 전권 송치라는 게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수사권.
네, 뭐 그러니까 모든 경찰의
전권.
네, 전권 네. 모든 건에 대해서 일단 검찰로 다 올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거를 다 검토를 하고 만약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해서 불송치하는 사건들도 다 올려라는 건데 그런 게 불송치 의미가 아니라 모두 다 올려라는 건데 그럼 자기들 검토해서 이게 정말 종결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럼 수사 인력이 있어야지만 그걸 검토하는 거지 그렇죠. 모든 사건을 어떻게
지금
검토하겠어요.
지금 수사관보다 한 두세 그렇죠.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검찰개혁하자 그랬지 누가 경찰개혁하자 그랬냐고 맞습니다. 지금 네.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나 김남희 의원님 뭐 우리가 한때 응원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날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해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정권 성취가 폐지된 지 꽤 됐고요. 그렇죠. 네. 검찰 살리자는 이중에 조삼보사인데 이거는 발의한다고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대한 인증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그 자체가 꼴보기 싫다는 거죠. 광명 의뢰는 다른 주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꼭 김남희를 뽑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훌륭한 인물
아니,
많죠.
저는 네. 정권 송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이유도 전 이해가 안 돼요. 부실 수사라든지 암장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건데 그거는 정권 송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정권 송치에 의해 가지고 그 국민들은 또 불안한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네. 경찰에서 종결을 못하고 검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종결 안 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지위를 그걸로 가지고 협박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게. 돈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사가 만약에 만 건 있다고 쳐. 그럼 분명히 또 이거 폐지에 생기는 부작용은 몇 건은 나올 거예요. 봐라! 보안수사권 폐지하니까 이런 부작용 나지 않냐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좀 다른 이야기로 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송영길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작기소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빼야 된다. 검찰이 결자 해제된다. 공소취소를 특검이 넣지 말고 검찰이 공소취소를 자발적으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오동현 변호사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검찰이 했으면 진작 했겠죠. 검찰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해서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맡겨두자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특검에서 이런 공소취소 그렇죠. 권한을 부여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한테 자발적으로 모든 너희가 잘못한 걸 다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공소취소해서 원점으로 돌려놔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 거고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와서 또 다시 검찰로 돌리자. 저는 이것도.
아니, 송영길 의원님 네. 돈봉투 때 안 당해봤어요?
그렇죠, 네.
안 당해본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검찰이 결자 해지를 하려면 이미 몇 수십 했죠, 년 전에 그렇죠. 했었어야죠. 네, 근데 안 되니까 지금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걸 주고 걔들이 알아서 반성해서 지금 결자 해지 하자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 의원의 캐릭터인데 예를 들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나는 공소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것도 약간 오다의 냄새가 나잖아. 100명 이상이 모여갖고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당의 공조직을 만들죠.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상황에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이 흐름과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면 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공치모 모임을 만든 그 대표가 박성준 의원이고 간사가 이건태 의원이잖아요. 그 저 모임 만들었을 당시부터 그 두 사람 다 이번 그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 엄청 돌았거든요. 사실이었어요. 다 출마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비 경선에서 다 떨어졌어요. 네.
자, 그렇고요. 지금 이 상황 그래요. 보안 수사권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의총에서 결론을 내므로써 당론으로 결정하면요. 김남희도 사실은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당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 반란표가 나오면 이제 의심을 받죠. 일단 당연히.
네.
그러니까 김남희를 싫어하는 뭐 국회의원이 있다면 반대 누르면 되죠. 정치인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
잠깐만 의원님.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짧게 지나갈게요. 최영중 사건.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이거 보도하려고 할 때, 야, 야, 이거 뭐 네 썸네일 고쳐라 그랬었어, 누군가가. 별건이 불법이었대.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최영중 사건이 검찰이 경찰 못한다고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 합리적 의심인데, 여기 보면 이 성매매 혐의 최용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 사건 겸경수상 일치하면은 지금 이제 청주 청원경찰서로 사건 이첩됩니다. 최용중이 6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최용중 공천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직업회사원으로 기재해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보안수사 요구하고 통신영장은 반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며칠 전에 검찰의 언론플레이는 야, 이거 별건이었기 때문에 반려한 거야? 라고 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언론플레이 할 때 영장 청구서에 아무 내용도 없었다고 언론플레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걸 다 갖췄더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매기고 보안 수사권 안 뺏기려고 이 사건을 또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별건 수사라고 그 이야기했던 그 논리대로면 이 세상에는 연쇄살인범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별건이죠.
예. 네, 다 별건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보면은 검찰이 얼마나 진짜 악랄한지가 또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장윤기 사건에 비해서 최용중 사건이 너무 언론에 안 나오는 이유가 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이거는 검찰이 이런 짓 벌리면은 왜 언론은 닥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조국 전 장관 때, 이재명 대표 사건 때 상당수의 언론은 공범이었다니까. 얘네들이 지금 검찰은 관범인데 무슨 그 언론의 영향을 받은 여론조사가 반대가 몇 퍼센트가 나온들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민주당 그 많은 의석 갖고 뭐 했냐 소리 듣고 싶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정권 속지 이야기하고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는 동의해 줄 테니까 정권 속지해 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1% 다시 최저치 부동산 부정평가 1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갤럽 기준 최저치입니다. 이 51%가 한 2주 올랐었거든요. 이유가 뭘까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고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저 위에 박스 위에 있죠. 51, 38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광주 전라에서 긍정평가가 76입니다.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76이에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충성도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호남만 해도 보통 한 85%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76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인데 보통 대통령이 제일 인기가 좋을 때는 90%를 넘었었어요. 잘하고 있다가.
광주전라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보 쪽에서는 8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세력들의 충성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보수 쪽에 이제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게 이제 양쪽이 같이 작동을 하면 지지율이 이제 51%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지층을 다져놓지 않으면 예전처럼 60% 넘어가는 지지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건 보여줄까요? 지금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정책으로 쭉 치고 올라왔어요. 무려 11%포인트 올라갔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게 스타벅스 같은 거예요. 어떤 명분을 못 찾고 있다가 스타벅스 가지마자라는 아젠다가 떠오르면 나 투표장 나가야지 하는 명분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소위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아, 이재명 최근에 환율 엄청 떨어졌잖아요. SK가 미국 장에서 40조 벌어오면서 환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14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고투리를 잡아야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교로 계속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지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의 헤드라인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부동산 정책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률이 51에서 26%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달리 말하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충성하는 지지층들이 이거 방어 안 하는 탓도 있어요. 냅두는 거지.
맞아.
네.
내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 내가 그 수도권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 근데 충성도가 떨어지면 냅두는 거예요. 아, 집값 올리고 집값 내리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분야별 정책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이 제일 낮죠. 지금 두 번째 있는 부동산이 제일 낮죠. 외교가 제일 높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야. 부동산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예요. 네. 그래프 한번 보여줘봐요. 51에서 2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한 이유가 있어요. 민심 위반에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으로 정권을 교체했던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부분이 더 크게 작동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아파트 팔기 전에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어 지지층이 방어하는 거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래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화내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이건 좀 그렇다.
그것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신천지 네거티브가 다루기에는 만만하고 재밌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을 해도 뉴스로 안 나갑니다. 유튜버들도 안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만 보시면은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서 지금 최저치자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내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지층들이 민주당 문제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핵심 지지층이 느슨해지면 생기는 일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소탕했다 그러면 그럼 뭐해? 이렇게 반응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막 외교하고 막 할 때 사진 막 이렇게 커뮤니티 열심히 올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제일 크죠. 네.
국힘과 보수주의 공격에 네. 더불어 근저당 이런 이야기에 방어하지 않아요.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 내 스스로 살신성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방관자가 돼서 대상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국정을 끌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못하면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180석 주니까 뭐 했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분석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야, 지금 지지층들 뭐 숫자가 뭐 한 5% 떨어졌으니까 별 문제 아니야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요. 지지 기반이 완전 무너진 상태가 돼버려요. 절대 원래 집토끼는 지키는 거예요. 집토끼가 도망가게 돼버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의 가장 전제 조건이 집토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격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네.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잘못된 날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 안 했던 부분들인데 나를 공격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이것 때문에 감정이 이반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딱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RT를 하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어쨌든 예를 들어드렸어요. 마차가 나를 엄청 공격하는 사람이야. 나랑 경쟁 프로에 막 저 야수 프로에 나가. 그럼 야수 프로가 싫어지는 거거든. 그건 똑같은 그런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인용 RT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트위터를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리트윗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자꾸 그 인용했던 RT의 이력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RT했던 계정들의 대부분이 문조털레유를 외치는 그런 계정이었어요. 사실상 100%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트위터를 정말 전문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은 이런 글들은 다 대통령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인증된 컴퓨터에서는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아닌 글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순방을 나갔을 때 위에 그 나라에 대한 수장을 쓰고 밑에 외국어가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참모들이 쓰는 거고요. 근데 그 참모들이 그 글 쓰는 거 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팔로우하는 계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트위터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이 전부 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는 계정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완전히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부터 그렇게 트위터에서 정말 심하게 그 공격을 받았어도 차단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단하는 계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의심해 볼 수 있죠.
의심스럽다. 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거스트님 감사하고요. 조치현 막도끼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론조사 코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한민수 최민희를 선택했습니다. 마차는 계속 이뻐지는 중. 그 이야기 하려고 앞에 요거 섞는 거 다 알아요. 이광복 나무 사장님. 집토끼 무시하고 적대시하다 큰일 납니다. 진짜 선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차님 장동혁 안 하셔도 돼요. 야수님 힘내주세요. 포나님 늘 건강하세요. 새날 흥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달 이광복님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